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를 함락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자국군이 바흐무트 시내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곳인지는 공유하지 않겠지만 오늘 그들은 바흐무트에 있다면서 이는 바흐무트가 오늘 러시아 연방에 의해 함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일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교외의 러시아군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며 바흐무트에 대한 전술적 포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F-16 전투기 운용을 위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지지한 데 대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아나톨리 대사는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결코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가 오늘 양국 간 국방협력과 해양 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와의 안보협정 및 해양안보 합의 서명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국 간 방위협력은 미국과 파푸아뉴기니가 동등하고 주권적인 파트너로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파푸아뉴기니는 적이 없지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향후 국경 분쟁이 불가피한 만큼 국방력 구축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을 위한 보호장비 등 안보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4,500만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소속 14개 나라 지도자들과의 정상회의를 위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는 PIF 회원국 정상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가 될 것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 태평양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또 마라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지원도 다짐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오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사흘 일정의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조코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현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도네시아 이란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무역부 관계자는 이란은 인도네시아의 비전통적 무역 파트너로 이번 협정을 통해 상호 수출 기회를 넓히고 시장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번 무역 협정을 통해 중동과 페르시아에서의 시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동 지역으로의 무역 확대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지난해 7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 이란 교역액이 5,41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 워싱턴 방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세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새로운 조율을 포함해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히로시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황해도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최고는 17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한일 정상이 새로운 수준으로 3자 공조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세 나라의 공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대북 억지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 3국 공조가 보다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1일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함에 따라 조만간 열리게 될 워싱턴 3자 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의 모습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이 과거엔 안보협력 중심으로 논의했는데 이제는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새로운 차원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무엇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군사 안보협력 분야에서 공조 수준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3국의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 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이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미한일 3국 대응 체계의 통합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한일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학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국의 새로운 공조와 관련해서 미한이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한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매체인 YT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NCG 참여에 대해 닫아놓기보다는 열려있다면서도 미한 간 NCG가 정착되면 그 다음 북태평양 아시아에서 북핵에 대비한 공조를 호주라든지 일본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NCG를 가입국을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미한 간 어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NCG 정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공조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NCG와는 별개의 3자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미일이 계속 만나고 하긴 합니다만 어떤 공식된 협의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쿼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워싱턴 초청을 한다면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 그 시기를 지음해서 뭔가 협의체 출범도 생각하지 않을까. 이전에 NCG나는 별개의 그런 한미일 간의 뭐 어떤 협의, 그런 구체화된 제도화된 뭔가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3국의 새로운 공조는 대북 대응을 넘어 역내와 글로벌 차원으로 범위가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미한일 3자협력은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와 태평양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현안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은 물론 역내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같이 긴밀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메시지로 시키고 실제 그것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억제력에 있어서는 한층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고 또 북한을 어떻든 대화보다는 억제 중심으로 간다라는 메시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립각은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간 갈등을 넘어선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1일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재확인했고 특히 같은 날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공동 참배 행보에 대해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그리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이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국과 3자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위령비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은 말과 함께 이제 행동으로 조금씩 일부 전진을 했다 이렇게 보고 한미일협력이라는 것은 이런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그리고 강화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열릴 거라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부터 채워가는 것이 과제로 돼 있다 이렇게 보겠죠.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 때만 해도 미한일 삼각공조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으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물꼬가 트였고 이어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미한일 3국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기엔 여전히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서도 미한일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일본 국내 정치의 우경화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행보에 제약이 있고 따라서 그걸 우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위령비 참배를 한 것 같고요. 따라서 한일 관계는 탄력을 받을 거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의 소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에서의 미한일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오는 여름이 아니면 한일 정상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직전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는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각각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포함한 다른 불안정을 조성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단결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가 취해야 할 중대한 추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한다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우리는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에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이 제기하는 역내 도전을 지적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은 국제사회의 기본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라고 강조하고 G7 회원국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활동과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G7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군사활동에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앞서 19일 발표한 핵 분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 성명에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하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등 불안정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아래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모든 국가가 제재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핵 군축 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명에는 핵 보유국의 투명한 군축 노력과 핵실험 중단 등 공동 비전 실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핵무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이 핵무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 실험을 위한 폭발이나 기타 핵폭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위협을 규탄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가 또 다른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교상진입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처석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9일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별도로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에 G7과 철통 같은 미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경제협력과 안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지지,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외무성은 회담이 약 45분간 진행됐다면서 양국은 미일 동맹을 중심에 두는 미일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일 동맹의 억제와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한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야시 장관은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으며 다시금 블링컨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양국은 북한 관련 사안 외에도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문제, 경제 안보와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제재 회피와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진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첫날 회의에서 트리도 총리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 회피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활동을 더 잘 파악하고 조사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5개 프로젝트에 총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들은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을 생산하는 북한의 능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또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캐나다의 독자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추가로 4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 파트너들과 함께 캐나다는 세계적인 핵 군축과 비확산을 진전시키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G7과 함께 법치주의에 기반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모든 강압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물론 일본인 납치 문제도 공조 분야로 꼽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판민진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지도자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 그리고 핵과 미사일 납치 사안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계속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9일 쥐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중국 관련 현안을 다루고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사안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두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중국 관련 사안을 해결하고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보다 앞선 18일에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업무 만찬을 했습니다.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관련 현안과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과 관련해 다뤄야 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했다고 외무성은 확인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한일 3자 협력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I want to get back to your key point, the key point of your question, which is extended deterrence. And as you saw,
커비 조정관은 이날 VOA 뉴스센터의 단독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듯이 우리는 한국을 위해 그 같은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한 정상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3국 정상들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These are two leaders that President Biden knows very well and has had multiple opportunities.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들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또 전화상으로 여러 차례 관여의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자국의 방어 역량에 대해 협력적 방식으로 노력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측면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와 존재감을 제공하는 새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잘 부합하는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한일 3국 정상의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잘 활용해 3자 협력을 개선하고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핵 군축과 역내 핵 억제력 확대라는 상반되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America's strategic deterrent and the umbrella that that provides.
커비 조정관은 미국의 전략적 억제와 한국, 일본과 같은 조약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이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이며 우수한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생활 내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합의들이 지켜지기를 바랐고 우리가 핵전쟁의 가능성에 결코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군축과 핵 억제력 구축은 둘 다 모두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를 중단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이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트는 지난 1991년 7월 미국과 구소련 간 핵탄두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후신으로 지난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공식 파기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남아있는 유일한 핵통제 조약입니다. 지난 2021년에 5년 연장됐으며 오는 2026년 2월 4일 만료될 예정인데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곧이어 관련 입법을 통해 이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력체 쿼드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규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또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영내와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쿼드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주권 및 영토 보전 원칙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 등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쿼드는 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쿼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계의 많은 미래가 여기 인도태평양에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기회와 번영, 안정을 제공하는 미래를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 great deal of the future of our world is going to be written here in the Indo-Pacific. And together,
이번 쿼드 정상회담은 당초 24일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 때문에 호주 방문을 취소하면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G7 회원국이고 인도와 호주 정상은 올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25일부터 진행되는 미한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데 대해 미 국방부는 미한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미한훈련이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 연합합동화력운영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19일 북한이 이 훈련을 비난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정기적으로 함께 훈련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상호운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비난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훈련은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 증진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은 오는 25일부터 4달 15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화력운영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19일 이 훈련에 대해 반공화국 전쟁 연습들의 연속판이고 확대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 도발 책동의 끝은 어딘가 제목의 보도에서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한 경멸훈련이라는 것은 또 무슨 낯도깨비 같은 소리인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첫 육성 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며 이민 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윤택해지는 생활을 선사하겠다고 장담했다며 북한 경제난과 대비되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2년 만에 평양에 부임하는가 하면 6월에 북중 국경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어떤 계산에서 밀착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밀착을 보여주는 가장 큰 신호는 왕야진 신임 중국 대사의 평양 부임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출신인 왕 대사는 2021년 2월 북한 주재 대사로 내정됐지만 북중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2년간 베이징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전임자인 리진진 대사는 무려 6년 9개월간 평양에 근무하고 2021년 12월 귀국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는 1년 4개월간 대사가 없었습니다. 신임 왕대사는 3월 27일 중국 단둥에서 승용차 편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왕대사는 4월 6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이어 왕대사는 5월 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최 외무상이 5년 전 오늘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다렌에서 가진 역사적 회동을 강개무량하게 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북중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부호당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전통적인 저중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최선희 외무상은 평양 외곽 고방산 초대소에서 왕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는 환영 연회도 베풀고 함께 낚시를 하는 등 환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왕대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지역의 평화와 안정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사는 11일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을 만난 데 이어 17일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를 만났습니다. 왕 대사는 이어 19일 평양에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와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한 것 자체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1월 말에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으로 입국한 유일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사가 왕야진 대사고요. 최근에 북중 관계 강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흐름, 북한도 조만간 국경 봉쇄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국경을 재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중 양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다시 열고 화물차 교역과 인적 왕래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신문에 중국은 걱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코로나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국경을 언제 재개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여행사 두 곳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다음 달 10일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하자 2020년 1월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정상화했지만 화물 트럭 등의 육로 수송은 3년이 넘도록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러시아 인민이 당신의 영도 밑에 적대 세력들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과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움직임에 맞서 북한도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made a pivot, a strategic pivot toward China and Russia.
일본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개공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장차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차나 기본적인 군사력이 지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더도 별로 없고요.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군과 러시아군하고 관계를 강화해야 하니까 그런 군사훈련 참가하는 가능성은 중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해 8월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에 접근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2017년부터 6년간 계속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11.4%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접근에 식량난과 물자난 외환난을 극복하려 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 국경 봉쇄 상황에 장기화를 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구로 북중관계, 북러관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여행사가 북한에 단체 관광객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평양에 보낼 경우 북한은 상당한 외화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 이전에 북한은 연간 120만 명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만일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300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관광으로 3억 6천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마키노 교수는 김 위원장이 올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문제가 없으면 시진핑 주석 등 그 푸틴 대통령 등 김정은 씨가 만나기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밀착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을 강화시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북중 밀착으로 대북 제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미중 대결 구도로 인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4자회담, 국제협력 구도는 물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 또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전락했고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은 어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 강화에 발맞춰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결속을 강화하면서 강대강 대결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등 다수의 이사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18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2021년 11월 크렘린과 협력하는 악랄한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북한에서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수입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nior Russian officials and the DPRK have been involved in additional discussions aimed at Russia providing the DPRK food and commercial aircraft.
우드 대사는 이어 게다가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북한은 북한이 러시아에 20여 종의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상업용 항공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다수 결의에 대한 추가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하는 정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24종 이상의 무기와 군수품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군수품 지원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대사도 이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푸틴의 불법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Russia sources weapons for Putin's illegal war from states such as Iran and DPRK.
그러면서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드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부족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이란에서 전투용 드론, 북한에선 미사일과 탄약을 구입하며 불법적으로 무기를 조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리비에르 대사는 이어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 등에서 조달한 무기 중 일부는 학대와 범죄를 일삼는 용병 그룹 바그너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알바니아의 알바나 토틀라니 유엔 부대표는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불법 무기를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permanent member of this council that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has called the meeting to condemn those who support the victim of their attack.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지중해 국가 몰타의 바네사 프레이저 유엔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획득하려 한다는 최근 보고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안보리 자체의 권위와 온전함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서방 무기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경상 유엔 주재 부대표는 이날 특정 국가나 진영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전장으로의 계속된 무기 유입은 심각한 도전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면서 대화와 협상이 평화를 복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올해 제재를 권고한 북한 선박 중 최소 7척이 여전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중국 얀타이 북쪽 56km 해상에서 동쪽, 즉 북한 서해 방면으로 운항 중인 북한 선박 수령산호가 보입니다. 중량 톤수 2,576톤급의 북한 선박 수령산호는 2020년 7월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지만 이후 북한 깃발을 달아 논란이 됐던 선박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5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결의를 근거로 수령산호가 불법으로 매각, 매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4월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이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보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중국 항구를 떠나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수령산호의 운항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BOA가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간 운항 기록을 남긴 제재 권고 선박은 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던 북한 상선 무포호는 18일 중국 얀타이 북쪽 해상에서 북한 방면으로 운항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중국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느 북한 선박과 마찬가지로 운항 중에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지난해부터 북한 선박이 된 SF 블룸호와 안니호, 그리고 신평 5호, 소백수호, 낙원 1호 등이 최근까지 중국 해상과 한반도 인근 공해상 등을 항해했습니다. 만약 안보리가 전문가 패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들 선박을 제재했다면 이들 선박의 운항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유엔 법상으로 이들 선박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선박을 제재할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박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BOA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 패널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권고한 선박은 모두 25척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 중 단 7척만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AIS를 끄고 운항 중인 선박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선박이 공해상 등을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북 제재 권고 선박인 뉴콘크호는 마린 트래픽 자료상에선 2019년 10월 24일이 마지막으로 AIS 신호가 포착된 날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뉴콘코호가 2022년 11월 타이완 인근 해상 등에서 포착됐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에선 운항 기록이 확인되지만 AIS를 통한 기록이 없다는 건 의도적으로 AIS를 끈 상태로 운항을 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박이 뉴콘코호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곤 모든 선박이 AIS를 항상 켜고 다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은 의도적으로 AIS를 끈 채 운항하면서 각종 불법 활동을 감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각각 요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년 가까이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개된 첫 제재 면제 승인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승인 두 건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산소농축기 지원과 관련해 4월 25일 신청한 제재 면제 요청을 5월 2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미화로 총 25만 7,500달러 상당의 산소농축기 500대입니다. WHO 측은 해당 장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중증 환자를 위한 호흡기 치료 장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의 유효 기간은 2024년 2월 2일까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 3월 20일 신청한 대북 농업용품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요청도 4월 3일자로 승인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이륜 경운기 10대, 이동식 콩 탈곡기 5대, 휴대용 급수펌프 30개, 태양광 배낭 분무기 5개 등 모두 7만 5,600달러 상당입니다. 해당 물품은 북한 도시 농촌 인구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대두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FAO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승인의 유효 기간은 내년 4월 3일까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제재 면제 승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 공격을 식별하는 신형 지상 레이더 배치가 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늦어지고 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GAO는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알래스카에 배치될 로키드 마틴사의 신형 지상 레이더의 납품이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AO는 18일 공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미사일 방어청의 연간 목표가 일부 달성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지상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하고 추적하는 장비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의 중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앞서 2021년 12월 알래스카에 레이더를 배치할 부지 건설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로키드 마틴사가 2022 회계 연도가 끝나는 지난해 9월까지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다른 많은 방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해당 레이더 배치 프로젝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지연됐고 약 4,37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총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레이더가 2024 회계 연도 또는 그해 10월 1일 이후에 운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순항미사일 위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항공기, 지상발사대, 선박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순항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도 사거리가 짧은 순항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이란은 적을 공격할 때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효과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괌 방어와 관련해 괌은 군사작전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면서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중국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괌은 이들 국가의 근접성과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잠재적인 공격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5월 22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합니다. 닉슨은 1959년 부통령으로 소련을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 5월 22일 소련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브레즈네프 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우주개발 경쟁을 피하고 달 탐사와 기상관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미소 우주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략무기제한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전략무기제한협정 솔트1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솔트1은 유효기간을 1977년 10월까지로 잡은 잠정협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솔트 1 협정이 조인된 지 7년 후 1979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솔트 2 협정이 조인됩니다. 그리고 1982년 6월부터는 솔트 3에 해당하는 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회담이 시작됩니다. 1990년 5월 22일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남북 예멘이 예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됩니다. 북 예멘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오스만 제국에서 1918년 독립해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택했습니다. 남 예멘은 영국 통치하에 있다가 1967년 소련의 도움을 받아 독립해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 예멘과 북 예멘은 국경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20세기 말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상호 합의하에 협상에 의한 통일을 이뤘습니다. 통일 당시 북 예멘은 인구와 국민 소득 면에서 남 예멘보다 우세했지만 서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 헌법을 만들고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분단에 따른 이념과 제도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통일을 이룬 지 4년 만에 남북 군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내전은 2개월 안에 끝나고 1994년 7월 남북 예멘은 다시 통일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5년 예멘에선 내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